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나달았다. 그는 몸을 굽혀 암아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아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아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춥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괜찮은 날씨 같습니다. 옷 입고 가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 가톨릭 전례가 장엄한 편이죠. 그리고 뭐 대축일 날은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 대축일이나 성삼위 같은 때는 신부들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도 전례하시다가 자기가 틀려놓고 복사가 틀린 것처럼 이렇게 뭐 복사를 보라 하죠. 하지만 복사들은 속으로 자기가 틀렸는데 라는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신학교 때도 이번 주는 계속 제가 신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신학교 때도 전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 때는 이게 어쩔 때는 그 자기 성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목숨이랑 직결되어 있는 거죠. 아주 긴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그 부재님들은 그 신학교 때 강론을 하거든요. 설교 실습 가운데 이제 하나의 그 실습이 되는 거죠. 부재님들이 강론을 하면서 뒤에 교수신 부님들이 열 몇 분이, 스무 분이 쫙 이렇게 앉아있죠. 그 앞에서 이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강론을 듣고 잘 준비했다, 뭐 어떻게 됐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자리라 정말 힘든 강론인데, 한날 어떤 한 부재님이, 이제 제가 이제 4학년, 5학년 때였던 한 부재님이 강론을 하게 됐는데, 그 부재님이 이전에 학교에서 좀 사고를 몇 번 쳤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정말 사고를 치지 말아야지, 정말 조용히 있다가 꼭 서품을 받겠다는 그런 다짐 속에 조심조심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부재님이 강론을 시작하면서 아, 제가 정말 사고를 안 칠라 했는데 결국 오늘 또 사고를 쳤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요일 강론을 준비했는데 다른 날짜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날 복음을 보고 강론을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제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날짜 매일미사 강론을 봤다, 그러면서 정말 교수님에 죄송하다 그러면서 강론을 막 이렇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날 다른 복음의 강론을 막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하시고 강론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서품 받으시고 지금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맞추기가, 뭐 성직자들도 그렇게 어려운데, 성삼일 전례 부활을 1년에 한 번씩 준비를 하시다 보면 봉사자분들은 뭐 실수를 한 번씩 하실 수밖에 없고, 매번 매끄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손 씻는 거 잊어먹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복사분들이 손 씻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다시 손 씻고 막 그랬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재미로 또 재미있게 도와주시면서 전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론 어제, 제 이야기는 어제 밤미사 때 드렸고, 오늘은 두 주교님의 담화문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산교구 이성효 리노 주교님의 부활 담화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과 만연해 있는 사회적 고립 현상은 마치 커다란 돌처럼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절망감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 속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어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선주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희망 없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희망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희망을 미래에서 찾으며 먼 훗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으며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일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이 우리 삶을 대신하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마치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불안을 줄여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 문명 덕분에 이동 능력과 생산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과 계산, 분석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교황청 문화교육부 문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 주체성을 잃을 때 더 나은 공동의 미래를 향한 희망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활은 바로 이러한 희망을 다시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인간의 고귀함을 일깨워주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발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날로 발전하는 기술에 휘둘리거나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성을 지닌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곁에 새로운 가난 안에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만남, 내적인 친밀함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인간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온 이 주민들과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 상처 입은 가정과 고립감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내쳐지고 버려진 이들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희망은 혼자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먼저 손 내밀어 그들의 지친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단지 선행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빵을 나누실 때 엠마오의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고 곧바로 길을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성찬을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희망은 지금의 이 만남에서 시작되는 은총의 순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기까지가 리노 주교님의 부활 담화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디트로이트 대교구의 현 교구장이신 작년 봄에 대교구장으로 착지하신 에드워드 주교님의 교구민에게 전해주는 담화문입니다. 주교님께서 착지하시고 교구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 담화문은 아니지만 작년 봄에 이제 착지하시고 나서 이후에 교구민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트로이트 교구 소속인 또 우리들이 또 읽고 또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 함께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3월 디트로이트에 부임한 이후 저는 본당 행사, 교구 모임, 미사, 그리고 다른 전례들을 통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지역 본당, 그리고 우리 대교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디트로이트 교회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번성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도 보았습니다. 많은 축복과 더불어 저는 여러분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저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건물들은 150만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이 이 대교구를 고향으로 삼았던 엄청난 성장기에 지어졌습니다. 현재 우리 대교구의 가톨릭 신자 수는 90만 명 가깝고, 그러니까 한 60만이 줄어든 거죠.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수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신자들을 위해 설계된 건물, 사목활동 그리고 시설들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부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신자 수가 적은 지역의 건물과 교구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가톨릭 신자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교회의 존재를 확고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믿지만 이 시기가 불안이나 절망으로만 점철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기회를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교구 생활, 사제 사목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구상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의력과 더욱 깊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활기차고 지속가능하며 영원한 미래를 건설할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대교구의 모든 가톨릭 신자분들께서 저와 함께 2년간 진행될 대교구 구조 개편이라는 중요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해야만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분별의 여정이며 각 본당 공동체와 지역을 위한 최선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기도가 소중하듯 모든 목소리 또한 소중합니다. 그 최종 결과는 우리 대교구의 모든 본당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가져올 변화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본당 건물 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본당 공동체는 모임의 방식이나 장소의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수세대에 걸쳐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해온 성당 건물이 폐쇄되는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당 생활의 상실이나 변화로 인한 슬픔이 있는 만큼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축복 또한 함께할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의 거점을 확보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활성화하며 복음 선포와 제자 양성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대교구의 규모를 적정화하고 인적, 재정적 자원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교회의 존재감, 교회의 사명과 신앙,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굳건히 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활기 넘치는 본당이고, 두 번째는 풍요롭게 사목하는 사제들, 세 번째는 사명을 향한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년 봄 각 본당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경청 모임, 리스닝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본당과 대교구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희망 그리고 꿈을 함께 나누실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작업을 위한 특별 기도문 카드가 각 본당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기도문과 더불어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의 이런 메시지와 함께 작년 중순부터 올해 또 내년까지 일단 구조 개편 과정이 일단 토의가 진행이 됩니다. 내년까지는 토의와 협의를 계속 거치고 올해 26, 27년,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은 이 리스닝 세션 시간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와 6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오셔서 얘기를 하실 건데 이제 통역 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통역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달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4일 목요일 저녁 7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교구의 이 구조조정 개편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은 디트로이트 교구 안에서도 아주 독특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사라든지 또 초반에 회의를 많이 갔었고 가끔씩 모임 때 신부님들을 만나서 뭐 간단한 얘기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듣다 보면 저희 이 세인트 앤드루 힘이 대단히 그 신부님들 안에서도 대단히 독특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은 그러니까는 독립된 본당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민족으로 독립된 본당으로 자립이 되고 있는 본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는 뭐 다른 민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재정적인 자립이 거의 안 되는데 우리 본당은 이제 자체 살림이 가능하고 그래서 교구 분담금도 우리 안에서 다 내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뭐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도 건강한 본당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교구의 지금 이 주교님은 지금 여기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창 디트로이트 도시가 한창 성장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 자동차 산업이고 디트로이트 시내가 엄청나게 발전할 때 그 지었던 그 성당들이 지금은 디트로이트 교구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제들의 수급 문제입니다. 성소자의 수가 디트로이트 교구는 정말 10년만 지나면 이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본당은 또 어쨌든 한국에서 저처럼 사제가 파견되어 오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현실적인 문제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본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 보면은 신부님 회의 가서 보면 너희 본당 주일 미사 때 내가 거기 지나갔는데 차가 너무 많더라.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차도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 차가 좀 이렇게 더 좋으신 편이에요? 저는 다른 본당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다른 본당들은 뭐 저기 세인트 파비아노나 우리보다 훨씬 큰 본당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기 조금 가난하신 분부터 뭐 돈이 많으신 분들까지 아주 골고루 다 오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이고 미국에 이민을 올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땡전 한 푼 없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어떤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본당의 구성원들은 다른 미국 본당의 구성원들이 볼 때는 아주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 은퇴하신 신부님은 너희 본당 신자들은 되게 인텔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사제 수급 문제도 뭐 여기 디트로이트 교구는 성소가 막 이렇게 정말 씨가 말라갈 정도였던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한국의 사제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지 않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괜찮지 않니라는 약간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섞인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튼튼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디트로이트 공동체와 어떻게 연대하면서 살아갈지를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구조조정 개편안에서 또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가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협의를 계속 해 나가실 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지금부터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이제 디트로이트 교구의 어떤 성소의 양성을 위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돈은 다 내고 있습니다. 교구 분담금 다 내고 CSA 5만 불도 다 내고 있습니다만 산다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하면서 디트로이트 교구의 사제 성소의 어떤 육성과 양성을 위해서 또 우리 본당이 또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 본당의 역할이 뭔지를 좀 더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이 디트로이트 교구와 연대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또 이 교구 안에 또 심어줄 수 있도록 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또 그런 연대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나누면서 또 남은 시간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대축일 하루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